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은 참 좋아합니다. 복, 그래서 복을 위한 신앙이 또한 문제가 돼서 기복신앙이다라고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글자를 좋아해서 어디든지 복이라는 글자를 한문이든 뭐 한국말이든 붙여서 복복복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을 좋아하는 이 복, 복받기 위한 신앙, 그게 또한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정의될까요? 여러분들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좋은 직업, 좋은 사회적 지위, 명성, 위치 뭐 등등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번영이나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복을 이해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번영이나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에서 복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복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이라는 우리가 세상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복이라고 정하지 아니하고, 복을 정의할 때 항상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복의 개념을 정의하고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복의 개념과 우리가 정의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복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 복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따라 정의하고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을 성경에 따라 정의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못한 기복 신앙을 갖고 사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그한 구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것을 더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들 요즘에 사람들 중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삶,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적은 것을 소유하고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라 그런 의미가,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근데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도 그래요. 요즘에는 정말로 적은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기보다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것을 줄이고 이제 좀 적은 것으로도 이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축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팔든지 준다든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미니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까? 근데 성경적인 측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것을 축소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산다고, 그리고 내가 또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청빈하게 사는 삶, 무소유의 삶, 이런 것도 한때는 나름대로 아 정말 도덕적으로 뭐 고결한 삶이다, 뭐 한때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완전히 하등의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물질을 내가 적게 가지고 무소유 청빈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해받고 당하고 자기를 항상 희생당하고 억울하고 비천한 삶을 사는 것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영에 관련된 문제요, 영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 심령이라는 말을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 이 가난한 것은 영과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삶을 사는 거지, 내가 어떤 소유가 없어서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 부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지만 또한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겠지만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기가 있고 없는 것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야지 그게 참 가난한 것이지, 있고 없고를 때문에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로 인해서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존한다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과 관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지의 대상을 내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두어놓고 실질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정말 가난한데 아주 바닥을 치는 아주 가난한 것에 아주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가난한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보냐면 저 홈리스 사람들, 거지들 좀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LA 다운타운에서 그 홈리스들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홈리스들한테 가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음식을 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학생들을 데리고 20여 년 전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더불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국을 끓였습니다. 뭐 이렇게 베지테블 숲 같은 거를 뭐 야채, 채소 이런 거를 넣고 당근 뭐 여러 가지 뭐 무 뭐 이렇게 미국 스타일로 이 베지테블 숲을 야채 숲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밴을 운전하고 다운타운 중심에 가서 홈리스들한테 그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 음식을 숲을 이렇게 대접하고 보면은 그 홈리스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하는 음식들이 그 음식을 가져가면은 그 음식을 가져가는 차 그 사람만 보고도 막 달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음식을 먹어볼 수 없을까? 그 음식을 배급하는 사람들, 옷을 주는 사람들 쳐다보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정말 어느 정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없게 되면요, 완전히 홈리스 같이 완전히 가난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의지의 대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물질적이거나 어떤 상태 속에서 경제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궁핍이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놓여서 정말로 밑바닥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때 내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결핍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결핍할 때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영적으로 내가 결핍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되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만 되어져야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결핍된 상태에서 결국은 내가 의지해야 될 의존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추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결핍되고 영적으로 정말 영적인 측면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결핍 상태에 이를 때 내가 누구를 믿고 바라보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 의지의 대상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채워지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항상 갈급한 이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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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영적인 실상, 자기 자신의 그런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것이 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딱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난 예수님을 잘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게 되면 내 자신을 봅니다. 내 자신의 영적 실체를 봅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 현주소를 보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믿었습니다. 괜찮게 믿지. 자기 자신을 의기양양하며 그래 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어,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아,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름대로 그럴듯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가 완전히 폐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 시대 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사야가 바로 진정한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외쳤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들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나를 드러내놓고 나를 높이고 나를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러한 참된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겸손함을 갖게 되어서 나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죄 많은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는 게 뭐예요? 이사야는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나를 더 이상 포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이렇게 망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저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사야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나에게 무엇이 결핍한지를 압니다. 홈리스들은요 자기에게 무엇이 결핍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나에게 음식이 없음을 음식이 없어서 없음을 알고, 나에게 입을 것이 없고 내가 살 곳이 없는 것을 잘 알듯이 영적인 홈리스라고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결핍한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무엇이 결핍한 자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고백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 고백은 나중에 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근데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잠기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이 있을 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죄인이구나. 자기의 영적인 참모습,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심령,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내 자신의 영적 실상을 온전히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은 나의 모습, 나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심령이 가난한 모든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심령들, 우리 가난한 심령을 가진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으로서이다, 아까 그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무자격,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에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행한 것도 없는 그런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너무나도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분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바로 나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던 분은, 이런 인간들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죄인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자기 어떤 신적 권위와 능력 이런 걸 다 포기하시면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한, 심령이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인간들과 같이 사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로서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실 은혜 사건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For there is a kingdom of heaven.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복이 있나니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실상을 온전히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하늘을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일 것이다. 천국이 천국을 그들이 소유할 것이다라고 미래로 말하지 않고 지금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 그들의 소유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갈 그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천국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너무나도 우리는 소유했느냐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을 좀 가난하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하게 생각해야지,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완전히 관계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만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런 자격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벨러블하다,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방해물이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교만, 자기 아집,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방해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것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회개할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심령이 가난한 것에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우리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소용된 상태, 그 상태가 결국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부요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됨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계시록 3장 17절에는 라우디아 교회에 겸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부자라. 이 라우디아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부자인 라우디아 교인들한테 너는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영적 실상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어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무엇이 자기들한테 필요한지 무엇이 결핍되어졌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가련한 상태, 가난한 것, 자기들이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하는데 그 징계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그런 상태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믿게 되면 그와 더불어 연합하게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자기들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다가 결국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된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참으로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가난한 자로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자신이 한번 판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이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해서 보는 것이 아닌 나의 영적인 실상을, 실체를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지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놓고 보면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야 이렇게 산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 자신을 본다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나의 어떤 이성이나 나의 어떤 지혜로 판단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건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그런 삶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구원받은 자인데 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온전히 내 자신을 판별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영안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만이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을 판별하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3절에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구원받은 자고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팔복의 첫 번째 그의 설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 사람을 다른 것보다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서부터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믿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 다음 주에 4절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게 심령은 가난한 자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죄를 알았죠. 자기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보여지는 것은 자기 죄입니다. 그 죄를 더 이상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측면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영적인 것을 갈급하며 은혜를 갈급하며 목말라 하는 삶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 등장하는 이유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다음 구절들이 연결이 되고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못하면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 첫 번째 첫 단추가 바로 영적인 단추요, 구원의 단추요, 은혜의 단추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